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서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에서 땐덩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육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다.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늘 사랑만 받고 늘 인정만 받고 살면은 그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워크숍 때 제 생질이 대대기에 왔었습니다. 물론 1차, 2차 참석하고 3차도 왔는데 2차 때는 제가 이제 강주 쪽에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 이번에 올라가서 있는데 이놈들이 마음이 막 어렵다 하면서 이제 저거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되는 조카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자가 막 날라들어오는데 읽어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이 아이들 좀 간섭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반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졸면은 피곤해서 존다하고 자기가 졸면 교만해서 존다하면서 그런다고. 이걸 이제 엄마한테 일러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조카한테 답을 썼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니겠지만은, 난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럴만 이유가 있을 거다. 다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 아이들 얘기를 듣지 말고 네가 한번 내쳐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좋은 훈련을 받을 거다. 내가 보니까 네가 아이들을 너무 보시럽게 키워가지고 그놈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전화가 왔길래,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못 만나니까, 내가 토요일 날, 오전에 내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놈들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아침을 먹고, 걔들 제가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애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 너무 싫어요. 그왜 싫은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은 날 보고, 눈만 감고 있어도 존다고 뭐라 하고, 응? 아마 너무 싫다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눈을 뜨고 이야기를 들으니 눈을 감으니까 뭐라 하지. 여기는 아무도 눈안 감았네요. 예. 그 얘는 이제 이 기독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애들이에요. 근데 얘 엄마가 이놈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이제 자라면서 지 마음대로 자랐는지 남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도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못 듣는 애들이에요. 상태가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아마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애들이 키우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놈들을 앉혀놓고 제가, 야, 이놈아, 너네 할아버지가 자랄 때는 이래 이래 자랐다. 제가 이제 자란 이야기를, 과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그러면서 살면서 세상적으로 배운 건 별로 없지만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배고픔을 당하고 헐벗고 이런 어떤 삶을 살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걸 배웠는데 그거는 지금 너네들이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다. 먹을 걸 쌓아두고 배울 수 없는 거고, 입을 옷을 두고 배울 수 없는 거고, 수많은 약과 병원을 두고 배울 수 없는 것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배우는 삶인데, 그러면서 너희들 할아버지처럼 배웠던 이 인생을 한번 배워보고 싶냐? 그러니까 배워보고 싶다 하더라고. 그러면 너희들 지금 봉사 가려고 어디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IT 가라. 제가 IT 가라 했어요. IT 나라 가면 참 좋다. 거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기로 끝에서 한네 번째 가는 나라일 거다. 거기 가면 아직도 하루 종일 바나나 하나 먹고 하루 종일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신을 신발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삶을 네가 1년쯤 거기서 버티고 살다가 보면 네가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많은 한계를 겪을 거다. 그 한계를 겪을 때마다 막 집으로 돌아오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마다 네가 오고 싶어도 올수 없는 그 여건 속에 살다가 보면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거기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너도 모르게 몇달 지나면 현지인처럼 길바닥에 뒹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 1년쯤 살다가 다시 한국에 딱 돌아와서 살면 네 나이가 20대지만 네 마음의 나이는 40이나 50대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갖고 살게 된다. 그러면 네가 학교 갔을 때 친구들 만나 이야기해보면 친구들과 대화가 시시해서 재미가 없을 거다. 그때부터 네 친구는 50 먹은 아줌마다로 친구가 되어야 될 거다. 그거 한번 배워볼래? 야, 그걸 배우려면 여기서 힘드는 걸 힘들다 하면 안 되지, 이놈들아. 여기 삶은 그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호텔이야, 이놈아. 하여튼 걔들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잘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보고만에 돌아서 살다가 보니까 집안에 이제 뭐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크는지 전혀 몰랐는데 애들이 이제 그 우리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 보면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거의 다 무방비 상태로 사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곳이 이제 그런 삶들이, 애들의 삶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광주에 가면은 링컨 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들인데. 막 갔는데, 막 일도 많고 문제도 많은 광주에 갔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아이 하나가 지금 밤에 창문 열고 도망가가지고 뭐 어쩌다가 지금 경찰에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어떤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죽어도 못 살겠다 하며 도망가는 놈들.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들 데려와서 나는 죽어도 못 살겠다 하면서 퇴학시켜달라 하는 놈들.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들나귀처럼 밖에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막한몇달 지나는 사이 이게 막 갈등 속에 막 으로하면서 막 이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쯤 지났는데 아들이 미국으로 두달 동안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미국 가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이제 미국 가 있으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제재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이제 남자 선생님 두 분이 따라갔지만 이제 이걸 다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조금만 이제 그런 이제 낌새가 보이면 그쪽으로 막 치고 나가는 어떤 강한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링컨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다스려져 가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아이들이 안 잡혀지잖아요. 야, 이놈들 진짜 안 되겠다. 뭐, 정말 이놈들어 놔두면 안 되겠다. 내 마음에서만 여러 번 얘들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이 생질들을 보니까 링컨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응? 막 그래 발악을 해도 밖에 있는 우리 생질하고 이 링컨 학교 들어와 있는 우리 애아이들하고 보니까 애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발악을 하면서도 그것도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막 그 안 꺾이려고 막 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막 꺾여져서 들어오는 그 어떤 이 맛이라 그럴까요? 스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막 싸울 때 힘들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바꿔주고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끌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때는 야, 이놈들이 어떻게 언제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공부하고 언제 이놈들이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천하에 이놈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던 놈, 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놈들이 언제 좀 영어 좀 배워가지고 그거 보니까 ABCD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런 애들이 어떻게 대학교 가겠냐? 그 물어보니까 링컨에 들어온 아이들이 늘 해마다 그랬대요. 근데 걔들이 한 3년 동안 선생님들하고 싸우다 보면 다들 좋은 학교를 간답니다. 이게 참 우리 선교 안에 있는 이 링컨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멀리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지내다 보니까 야, 정말 이 학교가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대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어디 가서도 잡혀지지 않고 누구도 못 이끌어주는 이 아이들을 여기서 아이들을 잡아주고 다스려주고 마음을 붙잡아주고 공부와 담을 삼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다시 이제 책을 펴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손에 연필을 잡고 자기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그 입에서 늘 다른 말만 하던 이놈들이 입에서 영어 단어가 나오고 이 그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스럽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 학문은 배울 수 있겠지만은 인성적인 부분에 너무 이제 삐뚤어져 있는 이 생질하고 잡혀져 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은 이미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무나 못 앉아있습니다. 여기 올라 그러면 많은 걸 뿌리치고 이기고 절제하고 여기 와야 돼요. 그만큼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쳐내고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 교회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특별히 그렇게 이끌어줘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무엘상 30장이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소년이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도 없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볼게요. 그가 누구냐면 애굽 소년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애굽에서 출생지가 애굽인데 애굽에서 태어난 소년이에요. 이 친구가 어떤 연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말렉에 속해서 아말렉의 왕의 종이 되어서 군인으로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아줄 수 없는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이 성경에서 병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병이 드니까 아말렉 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까지는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런저런 데리고 일을 하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살았는데 병이 드니까 이 왕이 이 친구를 버렸어요. 자, 버림을 받고 나서 이 친구가 보니까 낮 사흘, 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버려진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을 따라가고 있던 이 다윗의 일행을 만나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소년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림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버림을 받는다는 게 좀 슬픈 일이기는 하겠지만 하다못해 여러분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든가 또 아니면 회사에서 나는 다니고 싶은데 그쪽에서 다니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뭐라 합니까? 쫓겨난다 그럽니까? 그런 경우 또 내지는 또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이제 뭐 쫓겨나는 경우, 뭐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어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에서 가정이란 조직, 부부라는 조직, 회사라는 조직, 학업이란 조직에서 또 내지는 친구라는 조직에서부터 버림을 받는 뭐 왕따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버림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버림을 받았어요. 자, 이 친구가 버림을 받고 있었을 때 이 친구가 가졌던 마음의 색인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버려졌다는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버림받은 그날부터 낮살 밤살 동안 먹지도 못하고 버려진 그 상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다윗을 만나서 살아난 이야기로 이 성경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와 버림을 받았을 때에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 형님이 이 선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2기생으로 선교학교를 졸업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저 형님이 서울에서 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형님이 제 바로 위에 형님인데 다섯 번째 형님인데 네 번째 형님하고 이 형님 두 분이 서울에서 조그마한 가내 공장을 해놓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그 이제 공장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형님이 이제 군 입대 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왔었어요. 그래 입대를 3일인가 이틀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놔두고 집에 오셔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성 폐계력이라는 병이 걸리셔가지고 몸이 막 축이 났었어요. 그 길로 군대도 못 가고 그 길로 들어 누워서 만 7년 해수로 8년이란 세월을 그 병에 시달리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 한 1년 2년쯤 지나니까 거기에 합병이 왔는데 7가지 합병이 왔었어요. 이제 계력성 병으로 오는 합병들이 7가지 병이 와서 이 몸을 딱 잡았는데 지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그 형님이 중학교 때 제가 보았던 그 모습이 선해요. 얼굴을 쳐다보면 꼭 해골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가끔 한 번씩 이제 몸을 닦기 위해서 딱 옷을 이렇게 펼치면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온 몸에는 이제 마디마디에 이제 그 합병이 와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골마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문드러져 가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누운 침대에서 옆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생각은 움직여지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학교 갔다서 와서 이래 보면, 누워있는 자리에 이래 보면은, 손이 뻗쳐진 자리에 보면은, 벽지를, 이제 그 벽지 같은데 문, 시골 옛날에 문이 이제, 한지로 이렇게 문을 바르잖아요. 창호지 아시죠? 그거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긁었던 자국들인데 보니까, 이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줬는데 자살해 죽으려고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그 이제 창호지가 좀 이렇게 뜯어지면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가지고 죽으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뜯지도 못하고 라이터도 못 켜고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몸을 움직여줘야만 몸이 돌아가고 그렇게 7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형님하고 2년인가 이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 그리고 혼자 계셨는데 뭐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잘 모르죠. 어느 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시골에 계셨던 저희 이제 형수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을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으나마는 니 아까에다 실어다가 동네 밖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손을 쓴 모친님 목사님이 압곡동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신 그 모친님이 저희 집안 누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금빈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데리고 니아카를 끌고 와서 버려진 저 형님을 싣고 그 동네에 가서 손 씨들 제실에 있는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두고 죽어가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에를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모친님이 계속 탐날 때마다 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들은 이 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오늘 별 얘기 다 하네요. 저희 이제 이 마등 되시는 형님이 저하고 23살 차입니다. 저희 가족은 10남매인데 하나도 안 좋고 다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형님이 젊은 시절에 종교에 빠졌어. 그게 이제 태극도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재산은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먹고 살만한 재산이었는데 그 종교에 빠져 이 종교 원리가 뭐냐면 지구는 망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부산이고 부산의 중심은 반송이다. 그때 내가 가보지도 않은 반송을 그래 알았습니다. 글로 가야만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한복 입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자라 그랬어요. 그분이 올 때마다 소를 팔아서 주고 짐승을 팔아주고 전답을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산이 막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큰 막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 형도 그렇고 이 종교 뭐 어떤 종교든 종교 그러면 그냥 침을 뱉고 돌아설 정도로 그게 너무 이제 어릴 때 상처가 커가지고 그러고 이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몸이 이제 병들어 가지고 7년 동안 막 고생하다가 버려져서 이제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님이 와서 이제 계속 성경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누웠어. 누가 교회에 다니는 분이 조만한 성경, 그 요만한 성경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만한 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손바닥에 얹어놓고 성경을 읽는데 한 줄도 채 읽기 전에 이게 힘이 없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형님 마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섰다.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마음을 성경 읽다가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성경만 읽으면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면서 야, 하나님이 38년 병자를 병에서 낫게 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한 번만 가고 두 번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움직이도 못하던 저희 형님이 일어나 앉았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났는 거는. 제가 본 것은 중학교 다닐 때에 제가 시골에 있는 저희 동네 안방에 있으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형님, 똥오줌을 다 어머니가 수발해서 받아내는 걸 본 거, 그리고 학교 오면 제가 그걸 다 그늘어서 해준 거, 그리고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학교 나갈 때 같이 따라놨어요. 봉투에 깨알처럼 막 적혀있는 편지 봉투를 하나 들고 같이 나가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오셔요. 어떨 때는 제가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막 어두워할 때 들어오면 같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면 얼굴에 막 이게 막 갈아가지고 막 핏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보면 옷이 찢어져 있고. 저희 어머니는 그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누가 이런 병에는 그 사람이 용탁하더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막 찾아가는 걸 적어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적어서 봉투를 들고 가요. 그러면 가서 내밀어요. 그러면 그걸 읽어보고 온 사람이 할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차를 태워드릴게요. 그럼 차를 타고 운전사한테 내밀면 운전사가 할머니 거기 앉아계세요. 그 내려요. 그 내려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봉투를 내밀면은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약을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와요. 그걸 제가 2년 가까이 시골에 있으면 같이 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뭐 안 온 것도 안 하고 일어나기는 커녕 병이 낫기는 커녕 계속 악화됐었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랬던 분이 그렇게 가가지고 말씀 구원받고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어졌대요. 그리고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8년이 지난 어느 날 당신 힘으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어요. 온 몸에 마디마디에 막 이렇게 골마가지고 막 염증이 고름이 나오고 그러던 것이 다 났었어요. 저는 나중에 낫고 나서 걸어다니는 형님을 만났는데 목 여기서부터 뒷줄만 놔두고 뺑 돌아가면서 구멍이 8개가 있었어요. 밥 숟가락에 들어갈 만한 구멍이 몇 개 되는 그런 구멍들이 8개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상처 나가지고 막 골마서 있다가 나서가지고 자국인데. 자, 그 형님이 일어나서 선고해요. 그러고 어느 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한 것이 있다면은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믿은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 한마디. 어떤 연으로, 어떤 힘으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했던 그 말씀이, 긴 세월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났던 어느 날 경상남도 합천군하고 묘산면 반포에 살고 있는 그 저희 형님에게 그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 속에서 일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저 형님 속에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서 형님을 보니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간증 들은 얘기를 해준 거고요. 제가 이제 가서 본 것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아니, 어찌 된 거야? 저 형님이 제 손을 붙잡고 희진아, 희진아, 너도 예수를 믿어라. 야, 이 미친놈아.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믿어?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 헛소리 하지 마라. 약 먹고 나았지. 저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또 나는 아대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왔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그때 이제 당시 거창에서 교회 개척해서 거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송정교회입니다. 송정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태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광산 삼도면 삼도에 지금 오승교 목사님 고향 동네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됐어요. 거기에 이제 오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이제 부처님이 구원받고 그 이제 그 곳이 집안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구역의 식구들이 전체가 대구에서 수양할 때 오셔가지고 좀 더 구원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저 형님이 거기를 갔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뭐 요즘이야 교회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강주 와서 강주에서 다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뭐 어쨌든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때 서울의 오승규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마포의 교회에 사역자로 계실 때입니다. 저를 데리고 집회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가다가 제가 도망간 적도 있고 그렇게 저를 복음을 인도하려고 여러 번 찾아왔을 때마다 제가 물을 퍼가지고 집어던지면서 쫓아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저는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상으로는 절대로 예수는 믿으면 안 된다. 종교는 다 그렇고 그렇다. 이게 제 마음의 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제가 안 받아들이죠. 근데 문제는 제 앞에 이제 살아서 걸어 다니고 있는 형님을 쳐다볼 때는 이걸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싫은데 이거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 만나면서 한마디 한마디 듣는 이야기 내 눈앞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걸어 다니고 있는 제 형님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나서면서 잘못돼가지고 한쪽 다리가 약간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약간 찌우뚱찌우뚱 걸어요. 그럴 때. 그래, 신발을 맞출 때 보면 이제 한쪽 구두굽이 좀 높아요. 그래갖고 다니면 이제 잘 표가 안 나고. 뭐 다리가 늘어났는지 줄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 형님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형님이 그렇게 진짜 막 병속에 막 고생을 하다가 버려졌을 때 아마 형님의 마음속에서도 버린 분에 대해서 한을 품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한을 품었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당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송장과 다를 바가 없는 신세의 몸이니까 몸은 다 병에 잡혀서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 마음은 아직 생각에 끌려 다녔겠죠. 버려져서 그 버려진 것이 형편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 형을 다시 누군가가 저희 집안 누님이 끌어다가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줬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것이 표면적으로는 저희 누님은 집안 누님을 만났지만은 그 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저희 읽었던 여기에 나온 이 친구 무슨 병이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저 형님은 제가 아니까 제가 형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병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모든 가족들이 마음도 쏟고 정성도 쏟고 간호도 하고 했겠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망이 없고 더 악화돼 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오죽했겠냐. 그럼 여기 이 친구가 병이 들었을 때 정말 이 병 걸린 이 친구를 애굽 아말렉 왕이 고쳐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 너 병이 걸리니까 좀 얼마 좀 쉬었다가 병을 고쳐가지고 치료 몸 관리해가지고 몸을 좀 도둬가지고 다시 우리와 같이 일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살아보려고 아말렉에 찾아가서 그 종이 되어서 아말렉 왕이 치르는 전쟁터에 군인으로서 적을 무찌르고 위험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막 혼신의 마음을 쏟아가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 수고한 대가만큼 얻어지는 그 이제 요즘 같은 봉급이겠지만 그 어떤 얻어지는 그 노랑물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던 인생을 또 설계하면서 그렇게 왕에게 붙어서 살고 있는 이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애굽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아말렉에게 속하여 있을 수 없는 종말이 왔단 말입니다. 내가 있고 싶어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다가 하신 말씀인데 어떤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설명해 준 이야기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시작된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이 친구를 잡아가지고 입은 옷을 다 벗기고 우리말로 뒤지게 편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뒤지게 하는 말? 예? 성경 말을 인용한다면 그반죽도록 때려가지고 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럼 하여튼 막 엄청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놔둬도 자기 스스로 희생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두들겨 맞아서 버렸어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 가져가고 갖고 있던 물건도 다 뺏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시는 일어나 살 수 없도록 우리말로 허벌나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버려진 거예요. 자, 그때 이 친구의 마음에서는 누구를 기대를 하고 있느냐면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 친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등장을 해요. 야,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에 또다시 누가 내려온데 보니까 그 제사장을 도와서 수발하고 있는 뇌인이 끄떡끄떡 따라 내려오는데 아이고 제사장 바빠서 그냥 갔지만 저 친구는 도와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역시 피하여 지나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여기를 찾아와 이 친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저희 누님이 저희 형님이 집안 동생이었는데 병들어서 수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죽어가는 동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구원이나 받고, 영원히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는 그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쌍했어. 교회에 있는 젊은 친구를 데리고 니아그를 끌고, 저희 형님을 실어다가 옮겨놓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짐승에 내려서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가 강도를 만나서 인생이 죽음 앞에 왔을 때에 버려졌을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전환점이 시작이 돼요. 언제? 그반 맞았을 때, 버려졌을 때,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껍데기는 사마리아인인데 껍데기는 집안 누님인데 하나님이 그 누님을 통해서 저희 형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시작점이었어요. 자, 그러고 보면 병이 들어서 7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고 있는 그 고통이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들이었을 거고요. 그러는 그를 숨을 쉬고 있는 그를 갖다 버렸을 때 버려질 때 그 마음은 오죽했겠냐는 거죠. 수없이 죽었겠죠. 마음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만 하셨어요. 왜 그리하셨냐? 왜? 저희 형님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고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도 마음이 강박하니까. 어릴 때 당했던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종교에서 완전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항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버려오셨던 그것이 병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병든 게 복이구나. 야, 오늘 저 목사 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냐. 병이 복이라니. 정말 이 병이 복이구나. 예, 병은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디 외출하셨나요? 병은 복이 될 수 없죠? 예,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난다면, 내 몸에 병을 주신 그분, 나를 버려가신 그분, 표면적으로는 저희 형수님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왜 병이 들었냐? 몸 관리 잘못해서 그렇지. 맞아요. 몸 관리 잘못하게 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다윗을 만나게 하려고. 이 친구가 몸이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절대로 다윗에게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주는 그 물과 그 금포도를, 무화과 뭉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원하는 삶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여러분 인생에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절망과 슬픔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삶에서 끝이나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회 갈 때에 만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이번에 나이가 70세였는데 40살에 합동적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당신이 3대째 기독교 집안 아들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로 안수를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기까지는 마음대로 살았대요. 우리말로 개판으로 사셨대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장로 안수를 받는 연락을 받고, 야, 내가 장로가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 명색이 장로인데 성도들이 나한테 장로라고 성경을 물어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아이가. 야,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대요. 그날부터. 한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열 번을 읽어 넘어가는데 성경 읽다가 보니까 마음에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는 설교하고 당신이 읽은 성경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대요. 어느 날. 목사님, 목사님. 성경에선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죄가 있다고 합니까? 아우, 장로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 죄를 다 가장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 짓지요. 그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다시 성경을 보면 이게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을 다 만나서 이 상담을 했대요. 하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다 다시 마음을 접고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을, 목사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똑같더래요. 기도 열심히 하라 하지 이걸 못 풀어주더라는 거죠. 성경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안 풀어진 거예요. 근데 믿으면 될 텐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마음이 안 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서 접으셨다 하더라고요. 아,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그때부터 그냥 되는 대로 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가다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이분의 귀에 들어서, 아, 성경은 이단들이 잘한다 하더라. 이게 이제 딱,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이단을 찾아다녔어요. 이단교회를. 이분 말로는, 이 장로님 말로는 이단교회가 뭐 몇십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대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데가요. 내노락하는 데는 다 가서 다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완 목사님도 만나보고 구원파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서, 아, 성경이 맞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이 발전됐죠? 성경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성경이 맞다까지 왔는데 이 복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맞는데 당신의 마음에 죄가 안 없어지니까 이게 또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만 괴로운 게 없죠, 그죠? 이야기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마음에서 안 받으니까 이것도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죠? 의사는 이 약 먹으면 나은다 근데 먹고 병이 안 났으면 또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 보니 그러다가 또 한 번 접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제수시 되는 분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로님을 보고 어느 날 테이프 한 세트를 전해주더래요. 그 테이프가 유명한 테이프예요. 박옥수 목사님이 부산 KBS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 전하시면서. 그 테이프를 아마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전도할 때 썼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 주시면 어떻게 버렸을 텐데 이게 막 세트가 되놓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못 버리고 책꽂이에 꼽아놓고 오랫동안 이제 묵혀놓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러고 힘들어하니까 아주버님 그러지 말고 이거 응? 이단 중에 상이단 목사님 테이프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 막. 그 누구 건데? 박옥수 목사님과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기질없다. 그렇지만 길이 없지 않냐고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이분이 그 테이프를 가지고 그 나이가 되셨는데 그분이 쌍용 자동차 어떤 부품을 이렇게 납품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영천 쪽이 집인데 그걸 1번 테이프를 다 꽂고 이제 경북 일대를 이제 순회를 해요. 구미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구미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1번 테이프가 끝이 나가지고 도로가에 벗어나고 밑에다 차를 파킹해 놓고 2번 테이프를 다 꼽았는데 그 길로 차가 안 가고 그 테이프가 다 끝날 때까지 거기서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끝날 때마다 손들어 아무도 교제 안 해주더라고 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 이 교회가 성경적인 참된 교회다.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복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분이 해가 져서 납품도 못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가 이 테이프를 갖고 있는 이 기쁜소의 선교의 교회를 찾으려고 보니까 연락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까 테이프 스티커에 보니까 조그마한 글씨로 기쁜 소식사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지금도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 사는데 영천에 사는데 이 가까운데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씀 듣다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천교회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전화번호를 줘서 그 전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받더래요. 딱 봐. 우리 아빠 없어요. 또 이제 전화를 또 걸었대요. 한 30분 지나서. 여보세요? 우리 아빠 없어요. 아니, 이제 아빠 없는 건 없는 거고. 아예 무조건 없다고 끊어버리니까. 이분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거기 말고 다른데 좀 가까운데 알려주세요. 가니까 이제 하양교회가 그쪽에 이제 알려요. 그쪽에 이제 교회 연결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당신의 이 마음을 내놨는데 이제 교제를 했는데 또 막 복음을 또 전해주더래요. 다 듣고 아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안 풀어진 거예요. 책꽂이에 막 책들이 막 있길래 한 주먹 쥐고 와서 그 책을 다 읽어도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구에 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주관이었는데 대구교회를 찾아갔어요. 후속 집회 한 주간을 참석하고 목사님하고 계속 상담을 했는데 이 복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또 이제 제3책 1, 2집을 가지고 와서 다 읽었는데 안 풀어져가지고 이분이 그 책 뒤에 보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 전화번호들이 있어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동대구 중앙교회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양천교회가 계시는 그때 운전했던 형제님이 계시는데 양천교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가면은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지 해 줄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그 형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떤 분이 전화하고 왔는데 목사님 꼭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상담을 신청한다는데 그때 한번 만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분 오기가 그분이 안 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부처님 한 분이 양복을 딱 입고 중간쯤 의자에 앉았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아, 저 사람 일반께서 왔구나 하고 딱 그 마음이 드는데 딱 설교 한 5분쯤 지났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아, 우리 교회 안에 부처님이시구나. 이쪽에 볼일을 오셨다가 예배 드리시는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예배 마치고 나서 막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교재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아, 예.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고 이제 우리 식구 챙기다 막 챙기고 있어요. 그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분과도 얼른 교제했죠. 목사 이름 말하면 안 된다, 그죠? 이제 지역에서 오시면 부친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는데 안 가고 계시면서 상담을 청하시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상담을 신청하셨던 분이에요. 보니까 첫 마디가 나는 올해 나이 70이고 제가 모 교회에 다니는 장로, 제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누굽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죄가 없는 거는 맞는데 내 마음에 이게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요? 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요? 아마 지옥 가서 그만. 그러면 돼요? 그건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대답 좀 해보소. 그럼 놔둬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마음에서 웃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그게 제 전문화입니까? 이거, 간단한 얘기잖아요. 복음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믿으신대요. 그거 어째 해야 돼요? 믿고 있는데 안 믿는 그게 썩은 거라고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신 믿고 있다고 그걸 깨우치시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긴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 장로님 앞에 앉아서 장로님 제가 참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인데도 마음에서 잘 안 풀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실래요? 저 사람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이수진 장군 칸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북선을 철갑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십 척 배를 갖고 수백 척 외적을 무찔렀다고 하는데 그건 꼭 꿈인 양이 같은데 진짜 거북선 만든 거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물었어요. 이분이 막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돼가지고 역사도 안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못하지만 진짜 내가 안 믿어진다고 꼭 거짓말 같고 꿈인 것 같은데 그걸 역사책에는 응? 그렇게 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버젓이 기록해놓고 다 믿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 마음에서는 그게 인증이 안 됩니다. 시험 칠 때는 예 하고 답을 쓰는데 그거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안 믿는 목사가 세상이 어디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되게 혼났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장로님이 지금 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요? 장로님 지금 나하고 똑같다고. 이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분들은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장로님 중에 안 믿으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 됐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요? 하니까 됐습니다. 목사님 일부러 그 부분은 안 믿는다 했죠. 네. 이 성경이 사실인데 입으로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다 듣고 알고 믿고 있으면서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루어진 일들을 후세대에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해놓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역사입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나라 역사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끝이 나고 의가 이루어진 이것이 사실이다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종으로 있다가 버림을 받고 죽음에 있다가 다윗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사는 이것이 사실을 기록해놓은. 왜? 여기 이 말씀처럼, 자, 애굽 소년이 아말렉 종이었다. 우리는 누구 종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이하절 읽어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이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자, 나는 육신에 속해 죄아에 팔렸다 했습니다. 이 친구는 먹고 살기 위해 당신의 몸을 아말렉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죄를 가리키죠. 아말렉이 종이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단의 종이 돼요. 사단이 시키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뭘 위해서? 육체에 원하는 쾌락과 정욕과 먹을 걸 주면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일생을 종노릇 하며 살아왔던 저들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아서 살아왔던 저들이 육체가 병이 들고 돼서 쓸모없을 때 사단은 우리를 버립니다. 이게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이 성경은 뭘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인간 파기질을 애굽 소년에다 집어넣어놓고, 예, 저도 저희 형님처럼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내일 이야기해 드릴게요. 참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역사고요. 그러면 거기에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종은, 아말렉은 세상을 말합니다. 버림을 받아서 다윗을 만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사단이 종이 되어 사단이 주는 그 욕구를 내 마음에 끌어들이면서 인생을 구걸하며 살고 있는 인생이 저였지 않습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 따라 막 죽을둥 살둥 모르고, 이 친구가 그 아말렉의 종이 되어 죽을둥 살둥 모르고 적지에 떠들면서 싸우면서 거기에 얻어지는 노략물, 거기에서 주는 몇 마디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죽을둥 살둥 모르고 살아왔던 이 친구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버림을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뭘로? 죽음으로 인생을 끝을 냅니다. 그때 이 친구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서 새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걸 여기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이 친구가 다윗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읽고 마칠게요. 다시 사무엘상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뉘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너는 네게 속했으며 어디로 서냐? 네 주인이 누구냐? 나는 내가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하나 찾아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으며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펴보십시오.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다고요? 마귀에서 났으면 네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네 아비 마귀처럼 똑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뭐가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었다? 없었다. 처음부터 이 친구는 아말렉의 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단에게 속해 살아왔던 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어디냐? 네게 속해 있느냐? 이 친구는 아말렉에 속해 있었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이 친구의 주인은 아말렉이고 우리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주는 걸 따라 살았고 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을 살았던 저들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3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가 결국은 병이 들을 때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멧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기로 인도하리다. 자, 이렇게 보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자, 다시는 나를 그쪽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왜? 자,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친구 왜 다시 아말렉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몸이 나섰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건강합니다. 다시 가서 정말 창 들고 칼 들고 으쌰으쌰 하고 싸우면 수많은 노랑을 얻고 잘 살리고 있을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지기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는 안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요?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내가 가도 나는 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버리는 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 다시는 거기 가지 않겠다. 자, 신앙은 내 자신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회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 참 많이 듣는 이야기고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란 말은 이 회자가 뉘우칠 회자죠? 맞나요? 맞습니까? 잘 몰라요? 공부 좀 해요. 개자는 고칠 개입니다. 뭘 뉘우쳐야 되느냐? 여러분이 행위로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되는 게 아니고, 아하, 아말렉 왕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 자리는 내가 죽음의 자리고 버림을 받는 자리구나. 평생을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은 내가 버림을 받고 짓밟히는 저주의 자리가 저 자리구나. 이 친구는 그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는 나를 믿고 삽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또? 아, 성경 거의 모르시네요? 늦었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요. 25장이에요, 사무엘상 25장.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자, 2절에 보면 망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떠하고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의 족속이었더라. 그는 완고하고 어떠하다고요? 악하고 뒤에 나가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고 맞죠? 자, 그런 나발과 아비가일이 잘 어울려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미련한 자고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살리고 있는 게 아비가일이었어요.
내가 나쁘다, 악하다, 더럽다,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육신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자기 집의 사환을 통해서 다윗이 칼을 들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가 양털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래 이래 했는데 우리 주인이 모독을 해서 돌려보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과 그의 속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찾아 쳐들어옵니다. 우리 주인은 미루는 자고 더불어 말할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이 알아서 일을 하소서.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제 다윗이 죽이러 온다. 그 말씀 앞에 아비가린 여인이 당신을 비추어봤을 때 지금까지는 미련하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왕과 남편이지만 그래도 같이 살만 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양털 깎을 때마다 원피스 사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말씀 앞에 비쳤을 때 다윗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발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그 즉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아무 이야기도 않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지금 죽는구나.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다윗에 가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이제 나는 더 이상 거기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이제 내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도 버리고 아비갈도 버리고 다윗에게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이라는 이 속에서 갇혀서 육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편으로 마음이 옮겨질 때, 내가 끝이 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주마로 옮겨가는 것처럼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을 만나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저희 형님이 버려졌을 때 하나님 보내신 모침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내 자신에서 끝이 났어 버려졌을 때 주님은 거기에 계실 겁니다.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있는 이분들이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에까지 저들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만나주셨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주막으로 옮겨가셨던 것처럼 저들이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입은 이 겨울 캠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 계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 애굽 소년이 다윗을 만나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